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발생해 90명 넘게 숨졌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온 시민들을 노린 무차별 총격이었는데 이슬람 국가인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콘서트를 앞둔 극장 안, 갑자기 총성이 이어집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테러입니다. 무차별 총격으로 최소 93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Не могу.
귀한들은 자동 소총으로 중무장 한 채 극장 곳곳을 돌며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격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괴한들이 화염병을 던지면서 대형 화재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이번 테러와 관련된 11명이 체포된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이 가운데 4명이 직접 공격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테러가 푸틴 대통령이 오선에 성공한 뒤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연 푸틴 대통령은 모든 이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는 주말 사이 모든 공개 행사를 취소하고 애도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는 이번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배후 세력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은 러시아의 테러 위험을 미리 경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총격 희생자들 사이로 경찰과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공연장 테러 직후 모습입니다. 사망자 수습이 한창이던 그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IS 전투원들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대형 모임을 공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번 공격을 IS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달 초 테러리스트가 모스크바 콘서트장 등을 대상으로 세운 공격 계획을 파악해 러시아 당국에 전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 역시 러시아 정부가 이달 초 유대교 사원 공격을 준비하던 IS 조직원 6명을 사살한 것과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테러 배후 세력을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와 접촉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Давайте зафіксуємо, Україна точно, абсолютно точно не має ніякого відношення до цих подій. По-перше, тому що в нас є повноцінна, повномасштабна, величезна інтенсивність.
우크라이나 군 정보 기관은 이번 참사가 푸틴 대통령 측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22대 총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총선 대진표도 최종 확정됐는데요. 여야는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포천을 찾아간 이재명 대표는 마트에서 대파 가격을 물어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 사대주의 외교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포천의 한 마트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관련 발언을 저격하려는 듯 농산물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거 대파?
3,900원.
390원 아니고?
이후 의정부와 파주, 김포를 차례로 돌며 경기 북부 지역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중국 외교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고선 중국에 쉐쉐하자며 사대주의 외교관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대구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주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동탄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역대 가장 긴 투표 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51.7cm에 달하는 길이 때문에 자동 개표를 할 수 없어서 수작업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후보자 평균 나이는 56.8세로 지난 총선보다 2살 많아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38곳입니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길이만 51.7c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총선 중 가장 긴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 보니 자동 개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신형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처리 가능한 최대 범위는 34개 정당까지입니다. 때문에 모든 개표는 수작업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후보자 남녀 성비는 남성 86% 대 여성 14%로 집계됐습니다.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65%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교수, 강사, 의사, 약사 순서였습니다. 후보자 평균 연령은 56.8세로 집계됐습니다. 21대 총선보다 2살 높아졌습니다. 최고령은 경북 경주에 출마한 무소속 김일은 후보로 올해 85세입니다. 나이가 가장 적은 출마자는 우서영 민주당 후보와 여찬 진보당 후보로 올해 28세입니다.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정치 신인은 216명인 반면 10번 입후보한 후보도 4명이나 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선 추미애 전 장관이 6선 고지에 오르면 최다선 의원이 되고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내 여성 최다선인 5선에 도전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5선 이상 국회의장 후보군은 많게는 20명으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입니다.
입법부 수장,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은 통상 원내 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맞습니다. 여야 모두 22대 최다선은 6선이 유력하고 5선 의원들도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우선 중진 여성 의원들 눈에 띄는데요. 이름하여 여인천하. 민주당에선 추미애 전 장관, 헌정사상 여성 최다선 6선에 도전합니다. 공공연하게 지난 총선에서 내가 장관하느라 출마를 안 해서 그렇지 그때 배지 달았으면 의장하고도 남았다 말합니다.
21대 국회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란 독배를 들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6선의 국회의장을 하지 않았겠느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의원이 당내 여성 최다선을 노립니다.
이번에 국회 들어가면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
다만 국회의장 지내면 통상 정계 은퇴하는 만큼 정치 생명 고려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진보정당 최초의 4선 정치인인 심상정 의원도 이번에 생환한다면 5선 고지에 오르며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다만 원내 일당 가능성이 없어 의장은 불가하죠. 그렇다면 남성 의원들은 어떨까요? 민주당에선 6선 도전, 조정식 의원이 유일해 추전 장관과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김진표 의장과 경쟁했던 만큼 국회의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죠. 6선 도전자가 둘 뿐이라 5선들과의 경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81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내 입성 시 헌정사상 최고령 지역구 당선자가 돼 김진표 의장이 가진 최고령 국회의장 기록도 넘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저를 5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한 7선, 8선 생각하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국정원장 이런 경력을 다 좀 인정해주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도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면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장 하고 싶어. 난 대통령 까면 안 되거든.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면 의장 경쟁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다선인 6선 도전자 6명이나 되는데 일찌감치 국회의장 도전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중진은 보수의 자존심을 세울 기회라 말하고
30년 가까이 의장을 배출을 못했죠.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이 우리 당의 이 심장부이고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데 다선을 못 만들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떠나 당을 옮긴 분도 숨김없이 야망을 드러냅니다.
국회의장은 되고 싶어요. 되고 싶고 정치개혁하고 싶고 국회개혁하고 싶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그냥 탁탁 단칼에 잘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진석 의원도 최초의 충남 출신 국회의장 되겠다고 선언했고요. 국회의장은 나만 당선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이 원내 일당이 되어야 도전할 자격이 생깁니다. 국회의장은 인사, 예산 등 각종 특급 대우는 물론이고 의사지휘권이란 중요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열 수도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중립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줄곧 시험대에 올라왔었는데요. 국회의장 되고자 하는 분들, 길이길이 회자되는 이 연설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의사봉을 칠 때 한 분은 여당을 보고 한 분은 야당을 보며 또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입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이틀 뒤부터 사직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도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아직도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혜린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방재승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의 사직서입니다. 정부는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란 해답이 있음에도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라고 호도하며 의료진의 자존심을 꺾고 있다고 사직 이유가 담겼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가 처리되는 한 달 동안은 교수들의 진료도 주 52시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란 겁니다.
의사의 누적된 피로 때문에 심신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환자를 보면 위험에 노출시키고 결국은 환자한테 위해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런 움직임에도 정부는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과정이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끝나면 정부는 바로 다음 날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실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교수들의 사직서가 처리되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송달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아직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자리는 마련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엔 대한의사협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이 뽑힙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돼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바로 방재승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에 온라인으로 3차 총회를 열었다고 했고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이틀 뒤에 사직을 할 거고 근무 시간도 52시간으로 줄이겠다. 이 두 가지 말고 혹시 다른 내용이 더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어제 전국의과대학 비대위 회의에서는 그 두 가지를 확인하고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당장 이제 뭐 수술이나 응급진료, 야간진료, 외래진료 같은 것들의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일 큰 이유는 현재 의료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그 고육지책입니다. 환자분들께서는 교수가 어떻게 환자를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현장 실무자인 저 같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올 때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정부 쪽에서 좀 더 통 크게 그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이 현재 의료 사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 진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심정은 어떨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월로 들어가면 현재 의료 사태는 정말 의료 파국입니다.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4월로 들어가면 전공의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현재 한국의 대형병원, 소위 빅5 병원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 의료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결국은 전공의가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전공의를 만나봤을 때는 그 상심이 너무 크고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온 국민들이 전공의를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전공의들이 이런 현실에서는 필수 의료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려서 의료 현장을 복귀를 시키지 못하면 한국 의료의 미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환자들한테 더 미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장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미래의 환자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현재의 환자들을 포기한다는 말씀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나 환자들을 상대로는 사직서 제출 단체로 하겠다 교수들도 이렇게 좀 강하게 의견을 표하시는 반면에, 그럼 전공의들을 상대로는 어떤 설득을 그동안 해오셨나요?
전공의들에게는 어떻게든 아무래도 우리는 의료진들이다. 그래서 환자를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공의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그래도 그 필수 의료를 하기 위해서 전공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전혀 이렇게 그 합의되지 않은 2,000명이라는 숫자를 갑자기 정부에서 이게 던지니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미래 의료 현장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 1,000원에 팔고 다른 나라는 5,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기술 배워서 중국집 사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그 2,000명의 중국집을 갑자기 키우면 어떻게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우는 기술자들이 짜장면을 배울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짜장면 안 배울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가 지금 상황과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의사가 모자라고 늘려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동의는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사 늘리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근거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어제 의학 한림원에서도 3개 주저자가 발표한 그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를 냈고 2,000명은 근거 없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뭐 KDI나 그런 국책연구기관에서의 자료들을 근거로 만 명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2,000명씩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늘려야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를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수치라는 게 OECD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2.1명으로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단지 그건 숫자만 얘기한 거죠. 한국의 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전문의 비율이 OECD 중에서는 최고 퍼센티지입니다. 의사 숫자에 비해 전문의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겉으로 봐서 도시에 수도권에 한 건물에 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사실 의료계에 계속해서 그러면 인원수를 한번 제한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제한 제시된 통일된 의견의 명수가 있으신가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세계 학자들이 주저자를 얘기한 거는 사실 500에서 1,000명이고, 그리고 제대로 이번에 검증을 좀 해보자는 거죠. 저희 서울대 중재안도 OECD나 한림원 이런 데 해서 제대로 한국의 모든 지표를 넣고 인구 감소율을 넣어서 제대로 검증을 해서 그 수치를 한번 보자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2,000이라는 숫자는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정부가 비대위에 사실 만남을 제안했다라고 했는데도 바로 반박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이거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저녁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로부터 이제 복지부 장관님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그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좀 주십시오 하고 보냈고, 아직 답변이 안 온 상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박민수 차관님이 비대위원장 방재승 교수하고 잘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죠. 저는 박민수 차관님을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자를 지키기보다는 환자를 지켜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으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거는 제자가 아니고 환자와 대한민국 의료입니다. 미래의 전공의들은 미래 의료의 핵심인데 전공의가 복귀를 하지 않으면 환자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공의들은 네. 지금 뭐 미국 의사시험이나 싱가포르 의사시험을 보고 있다고 교수님께서도 네. 찾아보고 있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떠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의사 의료계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전공의는 노예 계약자들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고 자기가 사직을 하고 다른 직업을 좀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사업적 처리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다른 나라 국가 시험도 못 보게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는 인권 유린 아닙니까?
네, 그 민주주의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난 건데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좀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언론에서만 접해봤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당장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모레부터 집단 사직하실 거라고 하셨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도 시작이 될 거고 의협의 새 회장도 이제 뽑힐 텐데 앞으로 그럼 해결 방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중재자로서 나섰는데 그 정부에서 어쨌든 2000이라는 거를 절대 풀어주지 않고 2000명 정원을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사태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의료 사태의 지금의 해결점은 전공의가 복귀하고 진료가 정상화가 돼야 끝이 나는 겁니다. 의료 사태의 끝은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들 여론은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의대 증원을 늘려야 한다,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가깝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2,000명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진짜 2,000명이 나오면 의사단체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객관적 검증을 했더니 만약에 300명이 나왔다.
네.
그러면 정부도 300명으로 인정하고 의협단체도 인정해라. 그런 게 저희 교수들 의견입니다.
사실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책결정으로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일이 아니다. 의사들이 정해야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충분히 맞는데요. 정부가 그렇게 하진 맞는데 2000이라는 숫자의 과학적 근거를 좀 국민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2000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네. 아무도 의사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정부가 계속 의료계랑 대화를 해 나가고 다음 달에도 대통령 직속 그 특위도 만들 거라고 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재승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과 시진핑, 모디, 자국 내 굳건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철권 통제를 이어가고 있는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독재와 탄압, 또 전쟁까지 서슴지 않는데도 탄탄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서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강한 러시아를 전면에 내세운 푸틴. 슬라브 민족주의가 그 근간입니다. 크림반도 강제 합병,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이 됐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몽을 기치로 삼았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족의 부흥이 그 핵심입니다. 홍콩 반환에 이어 대만 통일에 몰두하는 이유입니다.
祖国统一是历史必然，两岸同胞要携手同心，共享民族复兴的伟大荣光。
인도의 모디는 힌두 민족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14억 인구 가운데 2억 무슬림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무슬림 학살을 방조해 도살자로도 불립니다.
하마레 람 아게 사디온 키 프라티차케 바드 हमारे राम आ गए।
민족주의는 스트롱맨들의 강력한 권력 기반입니다. 푸틴은 87%란 기록적인 득표율로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 중심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비뚤어진 민족주의가 때로는 광풍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선 기모노를 입었다고 공개 욕설을 듣는가 하면 로고가 일본풍이란 이유로 애꿎은 생수를 내버리기도 합니다. 인도에선 힌두트바라는 음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힌두 근본주의를 찬양하며 무슬림과 소수민족은 악마화하는 자극적인 가사가 특징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에선 무슬림 혐오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러시아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푸틴의 정적 나발니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За месяц до выборов главный оппонент Путина и так находящийся в тюрьме был убит.
Что касается господина Навального, да, он ушел из жизни. Это всегда печальное событие. Но у нас и были другие случаи, когда люди в местах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уходили из жизни. А разве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такого не бывало?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한 지난 2022년 중국 공산당 대회. 투표 직전 집단 지도 체제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후진타오 전 주석이 끌려 나갑니다. 다음 달 모디의 3년임을 결정할 총선을 앞두고 야권 핵심 지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델리주 총리는 뇌물. 자르칸드 주 총리는 공공부지 불법 매각 혐의로 각각 체포됐습니다. 종신 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스트롱맨들. 21세기판 왕조 국가들의 탄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